네, 반갑습니다. 요 며칠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를 며칠 지나고 나면 애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감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도 구내염 수족구가 돌고요. 이런 환절기에는 감기 환자들이 많이 생겨서 애들 데리고 병원 다니고 아니면 데리고 있거나 이러느라고 아마 많이 못 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들 좀 해봅니다. 애들이 한 네다섯 살 넘어가면서 조금씩 건강해지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부모의 삶을 갈아넣어야 애들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떼어놓으려고 해도 떼어놓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아마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권위 있는 부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인생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말씀드리면서 당근과 채찍으로 대표되는 행동주의적인 접근 방식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보자. 그리고 긴 호흡으로 자녀 양육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보자라고 하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시죠? 네, 감사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면 당장에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그게 당장에 당근과 채찍을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 오고 부모도 순식간에 이제 재정적인 여건들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채찍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온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행동을 만드는 기저의 동기가 그저 외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심령, 본격적인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 하나님 앞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 심령들, 속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돕는 일들을 부모가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좋은 습관과 좋은 마음씨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심령을 가진 자녀들로 자라게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부모 또한 그런 삶을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온전히 그 말씀의 학교에 입학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 한 편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마종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마종기라는 시인의 딸을 위한 시 한 편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아주 짧은 시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부모는 독특하게도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내가 챙겨주어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를 늘 살펴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친구들로 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온라인 게임보다 훨씬 더 가치로운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드려야 하는지, 왜 주변 친구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고 이런 바람들을 자녀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부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 권위 있는 부모인데요. 부재로 청지기임을 자각하라, 부모 서로를 세우라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권위라는 것들은 쉽게 치환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식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관계 중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네. 에베소서 4장에서 심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배우자의 단점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말은 하지 않더라도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저도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배우자도 단점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가지만 단점이 없진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한 세 가지만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다. 퉁명스럽게 말을 한다부터 게으르다 뭐 많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배우자 단점 이야기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조별 나눔하면 이 조별 나눔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거리감 있는 사람에게 내 배우자의 단점을 얘기한다는 건 좀 머쓱할 수 있지만 지금 조별 나눔을 꽤 오래 했다 보니까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우자 단점 털어놓기 제일 좋은 사람 누굽니까? 주로 누구랑 얘기하세요? 친구랑은 얘기 안 하실 것 같고요. 직장 동료랑도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주로 부모님이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친정 어머니랑 말씀 나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부모님께는 배우자의 단점 말씀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딸 혹은 내 아들을 힘들게 하는 배우자를 필연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그런 단점들, 내가 거슬리는 것들, 소화하기 힘든 것들은 솔직하게 배우자에게 털어놓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서로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녀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맞거든요.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에게 말하는 것도 좀 어색합니다. 다들 인생 가운데서 한두 명의 소울메이트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울메이트에게 처음에 배우자 욕하면 시원하긴 합니다. 내 입장에서 잘 들어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맞장구 쳐주는 것도 기분 나쁘기 시작해요. 그런 경우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기분 나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내 배우자의 단점과 내 배우자에 대한 어떤 불평들을 내 친구에게, 그것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얘기했고 이 친구도 정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맞장구 쳐주는데 내 기분이 나빠요. 왜 나쁠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 결혼식을 가셔서 결혼 주례를 하신 목사님 설교에서도 주로 나오지만 부부를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한 몸이라는 거는 거울을 들여다놓고 내 모습을 봤을 때 상대편에 비치는 그 거울에 반사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배우자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거울 속에 비친 또 다른 나가 배우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배우자 욕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건 거울을 바라보고 자기 욕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아무리 맞장구를 잘 쳐주고 내가 원하는 리액션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은근히 기분 나쁘게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거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자에 대한 험담하고 욕하는 거, 특히 또 자식들에게 하는 거 정말 안 됩니다. 부부 사이가 괜찮으면 그 단점도 수용이 가능해요. 소화가 가능한 범주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꼴보기 싫어질 때가 있죠. 아직 거기까지 안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닮은 습관들. 근데 그것들이 자식들에게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자식에게도 배우자에 대한 어떤 미움의 감정들이 투영되기 쉽거든요. 불똥이 아이에게 튑니다. 분명히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건데 그 불똥이 아이에게 튀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반대로 내 말을 들어주는 자식들이 있을 때 그 배우자 흉을 자식들 앞에서 보기도 합니다. 아빠가 엄마 없을 때 자식들 앞에서 엄마 욕을 한다든지 반대로 아빠 없을 때 엄마가 아빠 흉을 본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왜 하면 안 되냐면 이제 권위를 상실하기 때문인 건데요. 부모로서 당연히 응당 가져야 하는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 앞에서는 절대로 배우자에 대한 험담이나 흉을 봐서는 안 된고, 부부가 자녀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지혜롭게 건설적으로 대화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배우자가 말이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직 거기까지 다가갈 자세가 안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가져가야겠죠. 기도하면서요. 왜? 우리 배우자, 나와 남편 사이에 또 남편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노력이 곧 배우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다라는 걸 우리가 1과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뭔가 거룩하고 정제된 언어로만 기도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아니신가요? 너무 조용한데요? 조금이라도 거친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토로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교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시면은요, 생각보다 다르거든요.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썼던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자기 그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109편 같은 경우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이 억울한 일에서 건져달라는 탄원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주는 저 상대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시무시합니다. 이 기도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 이런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죠.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데 가서 부부 상담 받아보면 부부가 도저히 상담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 스스로 그 묵은 감정들을 쌓아두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하라 하잖아요. 허공에다 대고 욕을 하든지 물을 틀어 넣어놓고 소리를 지르든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온전히 내놓고 토로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정들도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마음에 품어야 하는 그리고 남편을 위해 혹은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의 본령의 그 자리를 회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배우자와 갈등의 요소가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 감정과 내 말들을 쏟아내놓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건설적으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갈 의지가 있을 때에 목회자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전문 상담사를 찾아간다거나 하는 여러 방법들이 부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시편에 이런 시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말들을 내어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는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기도들이 거듭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향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말씀에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거든요. 그 자리에 서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야 우리 부부가 이런 것들의 결핍이 있다는 것들을 알 때 그 결핍 위에 서야 내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말씀의 권위에 설 수 있고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조언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특히 자식 앞에서 배우자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향력, 곧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권위하면 되게 부정적인 반응들을 느끼죠. 근데 권위와 권위주의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부모가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말, 제가 바꿔서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에게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넘어갔네요. 권위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 또는 관념이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사회의 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지닐 경우에 이 영향력을 권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권위가 있다라고 여겨진다는 것은 자식들이 이 부모가 내 삶 가운데 끼치는 이 영향력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부모의 말에 순응하는 자식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자식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권위 주의는 다르죠. 어떤 일에 대해서 권위를 내세우거나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유도하는 사고방식이나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 권위를 자기가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이게 권위주의라는 거죠. 우리는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에 있어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탈권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권위라는 말 자체를 더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포스트 모던이잖아요. 예전에는 거대 담론들이 존재했습니다. 뭐 냉전 시대에는 소련을 따를 거냐, 미국을 따를 거냐, 거대 주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든 줄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포스트 모던에 가면 절대 강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절대 권위도 없거든요. 탈권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라는 것에 있어서 알러지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만 성경은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궁구하고 그 삶을 살아나가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권위 있는 부모가 되라, 너희가 자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모가 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한번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나는 하나님이고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의와 공도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됐지만 우리가 주로 접하는 번역으로는 정의와 공입니다. 정의와 공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인생으로 살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보시면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게 한다 하죠. 명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내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명령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또 믿음의 부모로서 그 가솔들과 그 자식들에게 명령하여 결국 그 자식과 권속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오면은요. 여기 보세요. 내가 여기 우리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내가 창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그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명령하다라는 이 단어가 문맥에서 강세형으로 쓰입니다. 히브리어 동사를 쓰는 여러 방법 중에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볼펜을 꾹꾹 눌러 쓰듯이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강세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이 명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강세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시하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명하다를 지시하다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할래? 권유형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가 아니라 이것이 맞아라고 오직 한 길, 바른 길을 제시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요. 잠언 4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도 훈계입니다. 예. 규율이라는 단어고요. 지도, instruction이라는 단어고요. 경고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협의가 아닙니다. 그 야구 선수들을 지도하는 사람 중에 인스트럭터라고 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 딱 붙어서 뭐 그 사람의 삶을 케어하는 코치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을 인스트럭터라고 하는데요. 지도라는 것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 살아보면서 느낀 것들을 그대로 전수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전수에 있어서 타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를 키우셨듯이 이 아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을 온전히 자녀에게 지도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경고하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는 생각보다 성경이 부모의 역할에 이렇게 약간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너무 강하지 않나라는 어조의 말들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단어만 뽑은 게 아니고요. 잠언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도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깨졌는데요. 이 휘파코라는 단어가 온전히 듣는다는 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따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휘파코어라는 단어가 쓰이는 문맥들을 어디에다가 주로 적용하면 거의 맞냐면 군대. 군대는 상명하복의 기관이거든요. 상관이 명령을 하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불복종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 의미로 부모의 말에 자식들이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들을 이런 뉘앙스를 담아서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무조건 따를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인가? 이건 부모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네 번째요. 에베소서 6장에 이 말씀 있죠. 또 살펴보겠지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더 좀 세게 이야기하고 있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정말로 우리가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 잘한다. 자식을 그렇게 가르쳐야지. 자식을 그렇게 양육해야지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자식에게 얼마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있고 부모로서 내가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거든요. 여기 공경하라는 이 단어를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겁게 여기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의 무게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족적, 내 삶에 끼친 영향력들을 포부시하거나 도외시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도대체 부모가 어느 수준의 삶을 살아야 자식들이 이런 삶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무겁게 여기라고 온전히 공경하고 리스펙하고 섬기라고 말을 하려면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부모가 어느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부모, 권위 있는 부모, 자식에게 있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음 세대로 온전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온전히 취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조직들 가운데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소속된 곳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먼저 피조세계에서 위계가 있습니다. 피조세계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자 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요. 이게 딱 정립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소속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을 주셨죠. 가정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국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먼저 나에게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공명하는 오직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그 권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는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요. 부모와 자식 간에요. 부모가 이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안다면 부모는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내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시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권위와 영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자녀에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죠. 자식은요. 아까 전에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통해 공급하신다는 걸 알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인데 이런 가정 이루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한계가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며 왜냐하면 자식도 부모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자식도 부모도 그 권위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있어서 무한 책임진다라는 걸 부모로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감을 가지고요.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분깃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아담에게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아담이 사람의 대표로서의 아담인데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가 아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에 아담 혼자의 힘으로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힘을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임하신 세계였던 에덴을 가꾸고 보존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아담의 뜻대로 에덴을 다스리려고 했다면 실패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실낙원하고 맙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주신 목적도 아담에게 에덴을 맡기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맡기신 에덴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부모라는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의 가정, 곧 에덴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지 않거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들을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서가 있다 이러면 되게 좀 어떠세요? 어감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질서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질서가 있다.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존엄과 가치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평적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엄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가치를 함께 지닌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고 독립적이고 또 자기 주관을 유지할 수 있는 인격체인 동시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음을 알고 그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에 능한 세상이거든요. 자기가 얻어내어야 할 것, 내가 핏대 올려 외쳐서 내가 쟁취해야 할 것들을 먼저 얻어야 내가 가진 것들 중 일부를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 뜻으로가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권위 앞에서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녀들로 그걸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려면 기꺼이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려면 제가 너무 모범답안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려면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의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연속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애들 다 압니다. 조금만 커도요. 엄마 아빠가 혈기로 우리를 혼내는 것인지 정말로 말씀의 권위로 우리를 혼내는 것인지 알고요. 우리 엄마 아빠의 한계에 대해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압니다. 그러니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자녀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모든 곳에 책임자를 주셨고 그 책임자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부모로서의 권위입니다. 이 부모로서의 권위, 부모로서의 영향력을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하고 행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대로 배우자 욕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배우자 욕을 하면 스스로 거울을 바라보고 내 욕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온전한 부부의 연합이 있지 못할 때에 그 권위를 자발적으로 상실하는 자녀에게 그 어떤 긍정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부모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견고하게 부부가 연합을 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일관된 메시지와 일관된 철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간다면 애들이 엄마한테 가면 되고 아빠한테 가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을까요? 없는 거죠. 아빠한테 가도 안 되고 엄마한테 가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구는 허용을 해주고 누구는 안 된다고.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합니다.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요. 강압적으로 키우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풍성히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떠올려 보시면 쉬워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신 적 없으세요. 그분이 먼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해주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몰랐는데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 지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권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그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부부 둘 다요. 아빠와 엄마가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 삶 살아가지 못하면 권위 있는 부모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권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결국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그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한계가 있고 성정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써야 하겠지만 정말 그 믿음의 분량을 완성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완성자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분밖에 없거든요. 그저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그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누구는 한 10km 갈 수도 있고 누구는 2km 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 길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문제겠죠. 부모님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희생들을 하셨을 겁니다. 나눠보시면 정말 그 어떤 부모님들은 40km를 완주하신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2km, 3km를 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얼마를 뛰었던 간에 자식들을 위해서 또 자식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셨던 그 영향력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희생하고 온전히 부모 노릇 감당하려고 애쓰셨던 흔적들이 삶 가운데서 발견되거든요. 우리가 그 흔적을 알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현재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으셔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말씀을 교육하는 일에 그리고 한 마음으로 아이가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진력합니다.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졌던 마음들을 조금씩 잊어갑니다. 이 아이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로는 설명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설명하죠. 주일에 학원을 보냅니다. 예배 시간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대학을 가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신앙이 좋기를 기대한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죠. 부모가 먼저 타협하는 모습들을 자녀에게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대삼아 살기를 원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교회 가는 게 부모의 소원이라도 그 아이들 안 갑니다. 가치관이 성립되고 자기를 세워나가야 하는 시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부모 노릇을 해야 하거든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 어렵죠. 또 부부도 서로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거고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데 자녀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준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한쪽을 무시하잖아요. 애들도 그 부모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부부가 되면 좋은 부모는 저절로 된다라는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부모에게 마음 다해 순종하는 자녀를 두고 싶으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그 영향력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혼자 안 되죠. 지난주에 배우자하고 나눠보라 하셨던 것 나눠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다 혼자 오셨잖아요. 돌아가셔서 설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데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진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애들은 금방 크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이 권위라는 개념이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적 개념이 타협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한 책임을 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무한 책임에 걸맞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때부터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애쓰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였어.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셨고, 우리를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키우기 위해 애쓰셨고, 지금은 힘이 없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다라는 것들. 부모에 대한 앎이 조금 조금씩 변화하겠지만, 정말로 그 부모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그 자녀가 그 부모를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자식이 훨씬 더 부유하게 되고 건강을 되찾고 자신의 것대로 부모를 섬기는 위치가 되어도 부모를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건그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타협을 많이 하죠. 부모 스스로 자기가 가진 권위를 내던지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응당 가르치고 요구하고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들을 가지고 타협합니다.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게임도 그렇고요. 거래가 아닙니다. 이걸 거래로 생각하고 이걸로 딜을 하는 게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던 행동주의적 접근이에요.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그 부모에게 부여하신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의 자리에 스스로를 세워야 합니다. 이 질서 기저에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거룩한 산 제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어지는 대목에 이게 합당한 예배다라고 한다 했죠. 이 합당하다. 로기코스라는 이 단어가에서 영어 단어 로직이 나왔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럼 부모로서의 자기 부인이 뭐냐? 나도 자아실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번 것들 나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온전히 좋은 시간 갖고 싶습니다. 이제 자녀를 위해 어느 정도 헌신했으니 나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무한 책임을 보니 그렇게 못하는 거죠. 내 것을 나누어야 하고, 내 것을 포기해야 하고,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결기로 자식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 것들을 내어놓는 삶. 그러나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부모로서의 자기 부인인 거죠. 그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와 좀 다릅니다. 요렇게 거꾸로 했죠.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이시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과 육체를 길러내거나 온전한 부모 노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들을 맡기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그 뜻을 헤아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훈련이란 말을 한국교회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시냐? 아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런 겁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 때를 제자 삼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또 자식을 제자 삼죠. 그럼 대를 한번 걸렀죠. 그래서 할아버지 때와 이 손자 때가 얼마만큼의 결이 같은지를 보면 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신앙의 결이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수준들이 비슷하거나 같으면 제자 훈련은 성공한 겁니다. 한 대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만큼의 복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제자를 삼아 나가야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라고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이 일들을 교회에 맡기신 게 아니라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부모 노릇, 믿음의 부모 노릇,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녀 양육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모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도 살펴봤죠. 에베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까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옳으니라 하잖아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알겠는데 옳으니라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얼마만큼 옳은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적합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할 것인가를 되돌아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자녀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셔야 되거든요. 누구는 공부해라 하고 누구는 아 그냥 놀아, 놀아도 돼라고 하면 그 애가 헷갈리잖아요. 같은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삶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같은 결의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부부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모든 영향력들이 정말로 옳은가?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닌가요? 난 정말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부모의 노릇을 하고 있나?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잊지 않아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부부가 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었나. 그러니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살펴봐야 하냐? 세신자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것만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요. 부모가 알아서 마련해준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것만 얻는다면 그 어린아이는 제대로 자랄 수 없다. 어린아이가 구하는 것은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요. 부모가 미리 알아서 준비해 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동의하시죠? 네. 애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애들 먹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것들 꼭 먹어야 하는 것들 잘 먹으면 다행인데 단 것들만 좋아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애들 좋아한다고 물릴 때까지 초콜릿만 실컷 주면 그 아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별 무리는 없겠죠. 그러나 삼시세끼를 초콜릿으로 먹고 매일을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원하는 것들이 반드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무엇,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이 아이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내가 어떤 좋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지를 날마다 궁구하고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애들 먹이는 거 신경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노출되는 환경, 체험? 어디에서 살아갈지? 누구와 만나게 할지? 여러 것들을 부모가 결정을 해주는데 이 결정들이 욕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향력들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민주적으로 키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3살, 4살 때부터 아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애들에게 더 어려워요. 애들에게 뭐 먹을래? 물어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라고 아이에게 주는 게 아이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좋겠다, 이걸 먹자라고 하면서 이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나중에는요, 부모가 이걸 하라고 말을 해도 하지 않을 때가 오거든요. 자기가 입고 싶은 옷들을 요구할 때가 오거든요. 그 때가 되기 전에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요구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의 책임을 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부모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신경 안 쓰시는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무한 책임을 집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부모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춘기 전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부모에 대해서 충분한 관계를 만들어두고 부모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사춘기 심하게 앓는 애들이 부모의 관계가 안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춘기 심하게 앓는 애들 중에 뭔가 억압이라든지 부모님들이 훌륭한데도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사춘기를 거의 하지 않는 친구들은 보면은 부모의 관계가 좋은 친구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부모가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해서 또래 집단이 중요해지기 이전에 기본 성품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자세 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이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 필요합니다. 이때가 지나고 나잖아요. 신앙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는 과정들을 아이들에게 늘 보여주셔야 됩니다. 부모도 살아가면서 여러 결정들을 하는데요. 그 결정에 작용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애들이 압니다. 조금만 머리가 굵어져도 엄마 아빠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왜 그런 결정들을 하는지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 좋은 결정들을 하고 그 길로 내가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셔야 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가르치셔야 합니다. 권위와 복종의 관계, 엄마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맡기셨어. 엄마 아빠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음 세대로 너희를 기르라고 엄마 아빠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요구하는 것들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늘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부모가 되는 100%는 없습니다. 다만 노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해야 그 좋은 부모가 되는지 우린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마음을 모을 뿐이죠.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길입니다. 30년, 40년 부모 자식은 죽어야 끝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주님 품에 가기까지 지속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이 아이들을 인도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고민이죠. 좋은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것도 좋고요. 꼭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셔서.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부부가 한 마음이 되려고 조금 더 애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갈 수 있고요. 작년보다 더 나은 부모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애들이 빨리 크거든요. 제 큰애가 14살입니다. 그 애가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살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9살이었는데. 점점 또래 집단이 중요한 시기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휴일이 되면 집에 없어요. 친구들이랑 나가서 논다고. 용돈 받아 나가서 논다고 없고 밑에 애들만 데리고 어디 가거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 둘씩 그렇게 부모의 영향력들이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겠죠.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빠와 엄마에 대한 인식,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제가 하는 말들을 들을 것이고 수용할 것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바르게 갖고 가려고 애쓰겠죠. 그 영향력을 잃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라는 거. 이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힘 주실 거고 능력 주실 거예요.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행사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라는 자리를 쉽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마음을 모아야 할 부분은 어디인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은 어디인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들을 정비해 나갈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아빠와 엄마로서 자녀에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들을 긍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나눔 가운데도 풍성하게 하시고 얻는 바 있게 하시며 돌아가서 오늘 얻은 희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변화되는 우리의 가정을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